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늘 인생의 광야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젯밤에 물러간 태풍처럼 한번 우리의 폭풍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또 은혜의 햇살이 비추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찌드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이 본신은 1차적으로 이 다윗이 왕이 오르기 전까지 사울에게 온갖 핍박과 이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서 겪었던 자신의 절망과 이 비통한 심정을 호소한 기도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극심한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진짜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겠습니까? 어떻게 진짜 하나님이 다윗을 멀리했겠습니까? 어떻게 진짜 하나님이 다윗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다윗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죠. 부모한테 야단 맞으면 항상 애는 그 생각하죠. 나 진짜 주워온 자식 아니야?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우리 잘못 때문에 고난에 들어갔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고난이 힘든 것은 이 잘 나갈 때는 참 주위에 친구들이 많은데 굿뉴스는 나눌 사람이 많은데 내가 힘들 때는 그걸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참 없습니다. 절의 고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 듭니다. 11절을 보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다윗이 처절한 외로움을 느낀 거예요. 고난 속에서. 수백 명의 부하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정작 힘든 상황에 처하니까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리더의 외로움입니다. 다윗이 겪는 고난의 가장 큰 원인은 이 사람들의 공격이었습니다. 6절을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렇게 사람이 책임자가 되면 다 욕먹게 돼 있어. 아무리 많은 득표를 받고 당선된 대통령도 임기 끝날 때쯤 되면요 그냥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식으로부터 뒤에서 욕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생님도 뒤에서 욕 안 했어요? 다 별명 붙여서 욕하고 누군가가 힘을 잡으면 하여튼 힘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싫어하게 돼 있어요. 7, 8절도 보면 사람들이 야 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널 도와줄 텐데 무슨 걱정이냐 하면서 여호와께 어떡하니 널 구원하실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그의 신앙을 가지고 더욱 그를 조롱했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 그것 말이죠.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뭐냐? 너의 하나님은 낮잠 자는 거냐? 잘 돼야 될 텐데. 이게 이 비아냥거리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막 화가 나죠. 감당하기 힘든 수치입니다. 내가 이런 수모를 겪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땅에 떨어진다는 사실이 다윗을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12절, 16절을 보니까 이 다윗을 공격하는 적들은 바산의 힘센 황소들처럼 강했고 부르짖는 사자처럼 포악하고 들개들처럼 집요했고 악한 불량배들처럼 잔인했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이 다윗을 가만 보니까 이 고난의 파도에 엄청나게 휘둘리고 있는데 침몰당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휘둘리지만 침몰당하지는 않는다. 그는 자신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계속 하나님한테 쏟아내고 있지만 그 사이사이로 비수처럼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 믿음이 다윗한테 탁탁 와요. 그래서 막 흔들리지만 금방금방 돌아오는 거예요. 4절, 5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믿음의 조상들도 건지셨으니까 자신도 건지실 것이다. 9절, 10절에 쫙 보면은 내가 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셨다. 앞으로도 책임지실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이 믿음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마지막 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구원이 자기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절을 보십시오.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도 다윗은 기도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환난은 아주 강렬한 기도를 만들죠. 다윗은 힘들수록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한국말이 표현이 이상해요. 우리는 내 말을 들어준다는 말이 내 뜻대로 움직여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가만 한번 들어준다는 말은 하나님이 들었으면 된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움직여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 뜻대로 저 사람이 움직여야 소통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가만 보니까 제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된 게 있었는데 당신은 열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들어줬으면 큰일 날 뻔했던 게 있어요. 그때 그게 안 되고 다른 걸 택한 게 훨씬 잘 된 거죠. 제가 아는 교수님도 미국에서 유학할 때 자기가 원하던 전공의 박사 시험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님을 그때 너무나 원망했는데 그래서 생전 처음 생기는 전공으로 다시 옮겨서 석사부터 다시 했는데 그래서 1, 2년을 학위를 늦게 하고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오리지널로 원했던, 떨어졌던 그 전공은 이미 티어가 꽉 차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생전 처음 생긴, 미국에서 처음 생긴 그 전공은 한 사람이 없는데 딱 들어온 그 타이밍에 굉장히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 자리를 찾는 거예요. 거의 오자마자 테뉴를 받아버렸어요. 거의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이분이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 제 오리지널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걸 참 감사합니다. 처음에 그거 떨어지게 하신 게 은혜였다는 걸 모르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이렇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았다고 해서 내 기도를 안 들어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에 도와주는 게 아닐 수가 있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도와주십니다. 어린아이의 눈에는 당장 이 눈앞에 불량식품을 사줘서 그 불량식품으로 자기 고픈 배를 채우게 해주는 게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남의 집에는 그렇게 해주겠죠. 그렇지만 진짜 부모는 그렇게 안 해요. 진짜 부모는 조금 기다려서 자기 손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이는 게 이 아이의 장래에 좋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에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과 내가 지금 받고 싶어 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그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응답을 오픈핸드로 열어놔야 돼. 하나님한테 이렇게 응답을 이렇게 달라고 가르쳐 주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딱 하지 말란 말이죠. 그게 나한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의과대학도 안 나온 환자가 가가지고 의사한테 이 약 주세요, 저 약 주세요. 그런 거 똑같아요. 그건 의사가 판단할 일이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들어갔다고 해도 여러분 객관성을 잃지 마세요. 빨리 이걸 나오고 싶어서 악수를 두면 안 됩니다. 고난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을 땐 누구나 생각이 많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누구 잘못인가? 막 원인 분석하느라 복잡합니다. 마음이 답답하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신세 하소연도 합니다만은 그게 잠깐 속이 시원할 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염려거리는 기도거리라고 했죠. 고난은 하나님의 기도 초대입니다. 작은 고난은 작은 기도, 큰 고난은 큰 기도를 하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이 기도의 줄을 착속 잡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신비한 리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원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의 본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합니다. 이 크리스천은 편안할 때보다 고난과 공경 속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게 돼 있죠. 평소에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가진 아주 성숙한 신앙인처럼 보이던 사람도 고난과 역경이 오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이성을 잃고 너무 쉽게 분노를 폭발시키고 너무 쉽게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지만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파악하고 정신을 차리게 되거든요. 우리가 모르고 있던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된 죄의 불순물이 반드시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떠오르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제 자신의 경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어떤 힘든 상황이 터졌을 때 있잖아요. 우리는 100% 우리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100% 억울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전부 다 보면 우리가 한 10%는 잘못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 10%가 아주 데들리해요. 여러분 바닷물에 염분이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바닷물이 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내가 한 잘못이 훨씬 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영혼의 불순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떠올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막 어떤 분이랑 오해가 생기고 막 하면은 아이 억울하다. 그런데 억울한 게 아니에요. 진짜 억울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침묵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불순물 이걸 떠오르게 하세요. 그 조성모의 그 노래처럼 하덕규 씨가 제일 처음 불렀나 그 가시나무 노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에 거할 것이 없는 여러분 열등감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 세단 말이에요. 교만이 너무 커요. 자아가 너무 세요. 분노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악하게 만든 게 아니라 상황이 여러분을 악하게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악했는데 상황이 드러나게 한 거죠. 지난주에 제가 목사님 강의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내 자식 때문에 내 성격 다 버렸다. 여러분 원래 성격이 그랬어요. 근데 자식이 드러나게 한 것뿐이죠. 저 사람, 우리 집사람 때문에 내 성격 다 버렸다. 원래 인간성이 그랬는데 집사람이 드러나게 해준 거죠. 고마운 분이죠. 이런 상황이 탁 했다는 거죠. 제가 어떤 목사님은 막 장로님들이랑 싸우면서 나 장로만 없으면 목회를 잘하겠다. 장로 때문에 내 성격 다 버렸다. 제가 보기에 참 그 성격도 상당한데 이게 남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불순물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비겁하면 안 돼요. 고난 가운데. 정직하게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때 평소에 느낄 수 없던 따뜻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때 오게 됩니다. 그때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내가 겸손해질 때, 낮아질 때, 회개할 때 오십니다. 내가 잘난 척하고 원망하고 분노할 때 그러니까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견디면서 기도하니까 다윗이 고난 속에서 영적으로 깊어져요.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어느 스테이지에 가니까 다윗이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 22편이 어떤 시편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시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하신 말이 거의 대부분 이 시편 22편에서 나온 묵상이에요.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물같이 쏟아지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몸의 모든 뼈가 어그러지고 병사들의 창검에 옆구리가 찔려서 속에 있는 물이 확 쏟아진 그 주님의 고통을 예언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윗이 고난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마음을 알게 되죠. 여러분, 이게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 깊이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예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한테 딱 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알게 되죠. 그때 그게 성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성숙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엘리트는 학교에서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의 리더는 반드시 고난의 풀물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고난은 광야입니다. 그것은 폭풍입니다. 그것은 풀물불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셉, 모세 전부 다 그걸 통과시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싫어서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억울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정결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게 만드셨고 파워풀하게 만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주는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걸 흔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기도를 큰 소리로 화끈하게 하는 게 그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용이 기도해도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예수의 영으로 기도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는데도 파워풀합니다. 조용조용히 말하는데도 그게 영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고난 가운데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을 계속하죠.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고난 속에서 가장 빨리 잃어버리는 것이 기쁨이에요. 기쁨의 찬송이에요. 뭐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죠. 찬송할 게 있어야 찬송하죠. 그렇지만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고 찬송할 게 있어야 찬송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찬송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거는 세상 유행가죠. 콧노래가 나오는. 그러나 찬송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가슴에 소망을 주시면서 축복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가 고난이 아프긴 했지만 거기서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십자가처럼 아픈 고난을 지나면서 항상 부활을 보셔야 돼요. 하늘을 보셔야 돼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21절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우리가 겪는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쓴 그 수많은 찬송시들,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송가와 복음성가의 대부분의 컨텐츠가 된 그 수많은 찬송시들은 이렇게 좋은 데서 키보드 놓고 이렇게 호텔에서 에어컨 나오는 룸에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뜨거운 광야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욕먹고 사방에서 적으로 둘러싸인 그 고통의 광야 속에서 터진 것인데 그 다윗의 찬송은 항상 믿음으로 승리의 미래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찬송은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몇 년 있다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을 거예요. 사탄이 원래 음악하는 천사였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찬송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고난 속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장 위대한 찬송가의 가사들은, 가장 파워풀한 CCM 찬양들은 다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고난 가운데에서 터져나온 것입니다. 90년대에 나온 그 수많은 한국 최고의 찬양시들은 송명희 시인이라는 아주 장애인 자매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극심한 고난 가운데 가장 엄청난 찬양을 만들 것이고 그 찬양은 축복의 미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고난에 주저앉지 마시고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인생에 어찌할 수 없는 광야 가운데 들어온 분이 있습니까? 오늘 믿음의 눈으로 축복을 선포하며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